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자, 1장 68절 69절로 시작을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본문에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돌아보사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돌보시고 은혜로 이끌어내신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또 중요한 단어가 속량하시며, 이것은 구속을 성취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능력과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니까 구원의 능력을 지닌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사가랴가 구원자를 다윗의 집안과 관계시킨 이유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구원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을 내 주라고 한 바로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신 종교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1장 7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0절은 단순한 삽입구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메시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 기원이 구약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지지를 받는 것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율법서나 선지서, 시가서 등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뭡니까? 신약은 뭐고요? 그랬을 때 답이 뭐였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한편 이 구절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도 문자 그대로 선지자 이런 의미보다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자연스럽다 보여져요. 1장 7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이 대부분 민족적이고 정치적 성격을 띄었다라고 보았을 때, 사가랴가 본절에서 말하는 원수는 로마 세력 혹은 로마의 사주를 받은 헤롯의 빗대에서 사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주가가 구속 역사의 진행 과정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측면에서 전개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원수는 곧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회방하는 사단의 그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장 72절로 7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본절에서 이 언약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언급된 사실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는 그 백성의 범죄와 완악성으로 인해서 오래전에 이미 파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언약은 73절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외에도 아담, 노아, 이스라엘 백성, 다윗, 뭐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사 신앙적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다고요. 그런 거와 아울러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언약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또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내용입니다. 그의 후손들의 그 원수들이 정복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그러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리라고 하는 정치적 해방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맹세는 언약과 더불어 교차 대구법적으로 구성된 본 축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과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언약과 맹세가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놀라운 용기와 감사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74절로 7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긍휼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따라서 언약을 주권적으로 성취시키는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의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을 없이 섬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요.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처럼 성결과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누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76절로 77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은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어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장 80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80절 한 번 더 보고, 78절, 79절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실 메시아가 돋는 해처럼 임하셔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이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돋는 해는 메시아를 가리키며 평강의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절망과 공포, 두려움과 탄식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 곧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물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고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장 80절로 가보겠어요.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성장하면서 성령이 강해갔고 심령이 강해갔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30년간의 생활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했고 심령이 강해졌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고독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단련을 받았어요. 그래 때가 왔으니 일을 하라는 주의 신호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외로운 생활은 그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기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그에게 임했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요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0여 년간 빈들에서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함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와 포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기보다는 그 소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게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성장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같은 기록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의 탄생 사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즉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 시몬과 안나의 찬양 등을 통해서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언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받으시고 성인식을 경험하셨어요. 또한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한편 본장의 기록은 예수께서 공생애에 돌입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 이건 로마의 황제거든요. 기원전 27년부터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통치 능력과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그리고 행정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속한 나라들이 무질서하다는 것을 알고는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했죠. 따라서 그는 인구조사의 실시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이익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로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가이사의 칙령을 사용하시어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키로수로 보면 한 1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리를 이동시키는 거죠. 130km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서울에서 말이죠. 서울에서 대전 정도 가는. 자, 2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 날 달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구유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또한 구유는 아무데도 머리 둘 곳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겸손과 고난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장 8절로 9절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 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직업 군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시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무엇이 명백해집니까? 복음이 맨 먼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에서 그 사실을 먼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예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이심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상기해 볼 수 있다 봅니다.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메시아의 선조가 되셨다. 여러분,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 자신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당신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한편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가 자신들의 곁에 섰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1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